시편 29편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발하시니 여호와는 만을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택해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잘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며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그 영원한 구원의 현실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더욱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닮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29편, 거기 제목이 다윗의 시라. 우리가 매번 보지만 저희가 다윗이 이 시를 썼다 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시편 29편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하여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자연 속에 즉 그 창조하신 것들에게서 나타나는데 그 영광을 노래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로마서 1장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로마서 1장의 자연 계시를 그 자연을 통해 그 창조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것을 이 안 믿는 자들은 불의로 그 진리를 막는다. 즉 그들이 이 창조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보질 못합니다. 제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읽어드리겠는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중케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지금 다윗은 이 창조를 바라보며 그 창조 속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영광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권능 있는 자들아, 천국의 권능 있는 자들이라, 그럼 천사들이고 또 세상에서 권세 있는 자들도 권능 있는 자들아 성경이 부릅니다. 즉 천국과 세상 이 전체가 지금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과 저도 큰 소리로 외치고 싶은 그런 말씀이죠.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하여 이대로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그 여호와를 예배하라. 영광을 돌린다. 뭐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겠는데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광, 능력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그분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그분께 돌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또는 그분의 거룩함의 그 아름다움 안에서 그분을 예배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3절서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항상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때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백성들에게는 한없는 복을 내려주시려고 오십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구원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오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은 복 내리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그 내용을 3절에서 4절에는 물 위에 오시는 것.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여러분이 생각하면 물은 그 이스라엘 서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에는 하나님께서 레바논, 시련산, 헤르몬산이죠. 신명기 3장 9절에 헤르몬산을 어떤 사람은 시련산이라 이렇게 부른다 했습니다. 그러면 레바논과 시론산 이것은 이스라엘의 북쪽입니다. 북쪽 나라를 지금 얘기하고 8절에서 9절에서 하나님이 오시는데 가데스 광야, 즉 출애굽할 때 그 광야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남쪽이죠. 즉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 지금 이 뜻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모습을 폭풍 가운데 오시고 번개로 오시고 그리고 천둥, 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3절서부터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이 프레이즈가 일곱 번이나 나옵니다. 계속해서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3절과 4절을 읽으면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제가 4절을 읽었네요. 3절은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지금 폭풍 가운데 오셔서 천둥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힘 있고 위험차다. 이러니 안 믿는 자들이 우리들을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할 것입니까? 폭풍이 지금 오고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는데 믿는 자들은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 폭풍으로 오셔서 그 천둥 얼마나 큰 소리로 지금 이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는 그 현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 로마서에서도 지금 창조한 것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충분한 그 계시가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자들은 못 본다. 근데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뭐 바람으로 아니면 구름으로 아니면 불로 아니면 여기 같이 폭풍으로 번개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 천둥 소리. 참 하나님께서 제가 보면요. 이 안 믿는 자들이 믿을 수 없게 쓰셨습니다. 조금 똑똑하다는 인간이 읽고 참 한심하다. 이 수준에서 쓰셨다니까요. 이게 뭡니까 지금? 무슨 동화책에서 어린아이들 그림책입니까 지금? 천둥이 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번개가 번쩍하는데 하나님께서 오셨다. 믿음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다윗은 지금 엄청난 폭풍에 진짜 온 세상을 흔드는 지금 천둥 소리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5절 보면은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 둘 다 산으로 들송아지같이 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지금 여호와의 소리가 천둥 소리인데 그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십니다. 이사야서 2장에 보시면 이 백향목이 어떤 상징인가? 이사야서 2장 12절, 13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런데 13절에 보면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그렇죠. 그것에 16절 마지막에 이 말이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그럼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시편에서 지금 다윗이 뭘 얘기하는지 대강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지금 그런 모습에서 그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지금 알게 되는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가지고 일반 계시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 일반 계시가 무슨 뜻인지도 압니다. 레바논 산을 뒤흔드시고 왜 천둥 소리에 온 세상이 흔들립니다. 헤르몬 산을 들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날뛰게 하신다. 산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뒤흔들려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자세하게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이 산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뒤흔들려져 다 물러갑니다. 모든 세상이 흔들립니다. 구약의 예표 수준에서 지금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러.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신다. 여호와의 음성이 불꽃 튀기듯 하며 번개치듯 내리꽂히는 모습입니다. 저 하나님께서 지금 그 폭풍으로 번개를 치시면서 지금 천둥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얼마나 아까 말했듯이 믿지 않는 사람한테 웃기는 소리들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8절, 9절,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택해 하시고 살림을 말깍해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온 땅, 여기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고 뒤흔들어 버리십니다. 암사슴으로 진통을 겪게 하시고 우거진 숲도 벌거숭이로 만들어버리십니다. 하나님 성전에 모인 모든 사람들 다 하나같이 주님께 영광이라고 외칩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상징적인 말씀이죠. 상징. 요한복음 10장 2절 3절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큰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여기도 천둥이 치는데 번개가 치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예요?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거 아닙니까? 바다에 한 발, 땅에 한 발, 그리고 뒤흔들어 버리십니다.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 우리 다시 시편 29편에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홍수 때 좌정하셨다. 즉 거친 물결 위에 보좌를 정하시고 영원히 우리 왕이 되셔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복을 내리십니다. 백성들에게 힘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다시 1절과 2절로 돌아가면 이런 현실 앞에서 다 찬양하라.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라. 여러분 그럼 먼저 이 창조된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야 됩니다. 그 창조된 것들을 통해 빛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새 창조에서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지금 구약의 29편, 시편 29편 창조를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심판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보며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이제 똑같은 내용으로 새 창조를 보시면 똑같이 하는 겁니다. 지금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항상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이 오셨고 할 때마다 불기둥, 구름기둥, 번개, 불, 그죠? 천둥, 뭐 이런 걸로 오시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는 이제 하나님 자신이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제 더 확실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수님과 그분께서 하시는 즉 심판과 구원인데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엄청난 영광이 빛나는 겁니다. 지금 구약에서도 지금 시편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오셔서 그분과 그분께서 하시는 일들 지금 심판과 구원 그것을 구약적인 용어로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고 모든 걸 이루시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신약입니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드러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비추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 지금 뭐 번개치고 천둥치고 뭐 이런 거를 지금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구약 수준에서 그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보며 지금 감탄을 하고 찬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새 창조를 이루시는 걸 보며 완전히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께서 하시는 일들 2장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지금 여러분 이 시편이 29편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나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구약에서도 다윗이 하나님 오셔서 심판하고 구원하시는 걸 보며 지금 영광을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셔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셨고 또 하시고 계시고 지금 여러분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런 엄청난 지진이 나고 하는 걸 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능을 보면 저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가 와서 보여줬는데 진짜로 보여주셨는데도 이 구약의 예표 보면서 이렇게 찬양하던 다윗보다도 못하면 그럼 여러분과 저는 지금 뭐를 하는 겁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저 그런 지진이나 무슨 뭐 폭풍을 보며 지금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이런 걸 찬양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셨어요? 여기도 지금 기적을 일으켜서 그 영광을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시는 일을 통해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영광이 지금 드러나는데 그런데 이 참 영광인데도 불구하고 죄인들에게는 가리워져 있습니다. 희한하죠? 오히려 구약때는 눈으로 보기라도 했죠. 근데 눈으로 보는 게 더 확실한 거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보는 데서 온다 이렇게 써 있지 않고 믿음은 들음에서 말씀을 들음에서 온다.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안에서 비추셨다. 우리로 그 영광을 이제 보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폭풍으로 번개와 천둥으로 지금 그 물에도 오시고 북쪽 나라에도 오시고 남쪽 광야에도 오셔서 모든 걸 지금 통치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며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과 저도 이제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 창조주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새 창조의 주님도 되심을 보며 그분이 하신 것들을 보며 그분이 이루신 것들을 보며 감탄하시며 찬양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물을 정복하신 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그냥 오늘 빨리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오늘 예배 시간 너무 짧습니다. 그런데 창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물을 나누시는 일이죠. 물과 물을 나누시고 그리고 나서 땅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 베지테이션, 식물들을 창조하시고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다음에 물을 정복하십니다. 여기 시편에 나온 대로 지금 홍수 위에 좌정하시고 그 다음에 물 위에 계셔서 그 물을 꾸짖고 이게 물을 나누시는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짧게 설명을 하면 물은 뭡니까 성경에서?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좋은 거. 즉 물이 우리를 씻는 모습입니다. 좋은 거죠. 그러나 또 하나는 물은 사탄의 영역, 죽음의 영역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요나를 보게 되면은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물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 2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요나가 자기 상황을 얘기하는데 물고기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것만 얘기합니다. 왜? 그 물이 성경에서 이 사탄의 영역, 죽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가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부터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그렇게 뱃속에 있어서 물속에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물에서 나오는 것은, 즉 땅으로 나오는 것은 부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요나가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이 3일을 지내는 것이 무슨 내용인가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 물속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이제 나누시는, 창조 때 물을 나누시는 이 모습은 그 물을 정복하는 모습입니다. 그 물은 완전히 무질서입니다. 그래서 큰 파도가 치고 이것을 완전히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이 구원 역사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부터 보죠. 출애굽기 15장은 뭐냐? 홍해를 건넌 후에 그 홍해를 건너서 지금 애굽 군대를 물리치고 모세가 찬양을 하는 내용이 15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15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기품에 내렸도다. 지금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그때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에 여러분이 옆에서 보고 있었다 하면 지금 뭡니까? 그냥 바다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너려고 하고 애굽 군대가 뒤에서 쫓아옵니다. 근데 바다가 열립니다. 물이 나누어집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애굽 백성이 따라 들어가는데 그들 따라 들어갈 때 물이 닦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너가고 애굽 군대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여호와는 용사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장군이로 오시는 겁니다. 그 바다로 오셔서 결국 그 바다를 완전히 정복을 하십니다. 나누신단 말이에요. 바다를 물리치는 모습으로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즉 물을 정복하시고 물과 싸우는 모습입니다. 왜? 용사로 오시니까. 지금 장군으로 와서 지금 애굽 군대와 싸우는데 바다에서 그렇게 싸워서 나중에 완전히 이기고 나니까 바다가 다시 잔잔해집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사건은 새 창조 사건입니다. 처음 창조도 빛이 있어라 하신 후에 물을 나누시는 그리고 땅이 나왔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께서 그 홍수에 좌정하셨다. 우리 시편에는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거기서 왕으로 그 바다를 다스리는 겁니다. 물리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정복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자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봐야 되는데 우선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시면 두 짐승이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결국 그 두 짐승을 물리치시고 이기시는 건데 그 두 짐승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물에서 나옵니다. 666, 그 13장이 666이 등장하는 그런 장인데 두 짐승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 바다가 없더라. 바다가 없습니다. 왜? 사탄의 영역과 이 죽음의 영역이 다 정복되는 것이죠. 더 이상 사탄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바다도 없다. 상징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 계시록 15장에 한번 가보세요. 요한 계시록 15장. 거기 2절부터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에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에서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아까도 바다를 건너서 모세의 노래 우리가 봤죠. 출애굽기 15장. 근데 천국에서도 지금 유리바다를 그 유리바다 옆에서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상징적인 말이죠. 즉 적군을 물리치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모든 적군을 물리치시고 이제 온 백성들이 그 유리바다 옆에서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유리바다입니까? 정복된 바다라 이 말입니다. 파도가 없는 바다라 이 말입니다. 완전히 정복되어서 파도가 없어요. 잔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바다의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자연을 주장하신다. 그래서 바다도 잠잠케 한다. 물론 그렇게 하시죠. 그러나 더 깊은 내용은 지금 사탄을 물리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막 엄청난 파도가 일어서 이제 죽을 것 같이 됐는데 지금 상징적인 모습은 뭐예요 지금? 이 사탄의 세력이 너무 강해서 이제 다 죽을 것 같이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잠잠하라. 꾸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잔잔해집니다. 이게 천국 현실입니다. 이게 유리바다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물을 정복하십니다. 우리 시편에 나와 있는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오셔서 물 위에 있으면서 내성을 바라시고 많은 물 위에 계시면서 그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고 위엄차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그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나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물을 정복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예수는 여기 지금 막 하나님께서 물을 심판하시고 막 이런 걸 막 천둥이 치고 하는 걸 보고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하듯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지금 병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걸 보며 물을 지금 정복하시는 걸 보며 사탄과 그 죽음의 영역을 완전히 정복하시는 걸 보며 찬양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찬양. 감사. 그분 앞에서 영광 외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 물 위에서만 지금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것도 산과 광야가 막 진동하고 그러는 모습도 나오는데 같은 모습이에요. 사사기 5장에 가보세요. 사사기 5장. 사사기 5장 4절에서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여기도 지금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오셔서 지금 자기의 적을 물리치시는데 아까는 물을 나누고 물을 정복하는 모습인데 여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세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그러면 지금 물을 지금 정복하시는 모습이나 지금 땅이 막 진동하고 지금 그 산이 막 흔들리고 하는 모습이 다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그것은 또 백성을 구원하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럼 여러분과 저도 지금 이 다윗과 똑같이 해야죠. 우리도 서로 서로를 향하여 영광을 돌릴지어다. 화딱지 나는 겁니다. 예배도 안 하고 영광도 안 돌리는 그런 기독교인들 간의 관계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영광을 드러내 주셨는데 우리가 서로서로 예배해. 그래서 항상 예배하는 걸 돕는 겁니다. 서로서로. 예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찬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우 지금 그냥 세상 일에만 바빠갖고 이게 예배, 하나님 경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이 초점이 안 돼버리면 즉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구약 수준에서 다윗이 본 것을 바라보며 뭐 천둥이 치네, 뭐 비바람이 오네, 그러고 끝나는 거면 요즘 세상에 그냥 세상밖에 몰라서 하나님 예배도 안 하고 영광도 못 들리고 찬양도 안 하는 그 삶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주님의 날, 주님의 날 이 예배에서는 당연히지만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지금도 저 물을 정복하신 현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계시는데 나만 봐도 물이 정복되어 있는 것이 증거되는 나의 옛사람이 흔들려 버린 거 아닙니까? 그 옛사람이 죽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심판을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지금 다윗이 보고 있는 이 현실들이 다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만 봐도 이 현실이 보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신 모습과 백성들을 복내리시는 모습. 엄청난 것입니다. 이 눈을 뜨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외치는 겁니다. 영광을 돌릴지어다. 경배할지어다.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이게 우리의 삶이요. 이게 천국 삶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얼마나 서로서로에게 찬양합시다. 영광 돌립시다. 경배합시다. 이 천국 삶이 이거 아닙니까? 이게 천국 삶이에요. 서로 믿는 자, 형제, 자매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뭐 꼭 그렇게 예배, 이렇게 말을 할 필요도 없이 우리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까. 새 창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니까. 나의 옛사람을 정복하셨잖아요. 나의 옛사람을 심판하셨잖아요. 나만 봐도 된단 말이에요. 뭐 열 개. 그러나 모든 걸 보셔도 일반 은혜도 더더욱이 특별 은혜는 완전하게, 아니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 하나님 영광을 보게끔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러분과 저도 거룩한 옷을 입고, 무슨 옷입니까? 예수님 피에 씻혀진 그 옷이죠.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7장에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씻겨진 현실만이 아니라 또 예수님의 의까지 입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 영광과 능력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이라 외치는 것입니다. 이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우리 왕이 되시는데 이제 이 왕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히 힘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그분이 하시고 이루신 것을 보면 이 시편을 그대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과 그분이 하시고 이루신 걸 보고 처음에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서로서로에게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영광 돌리자. 예배하자. 찬양하자. 어떻게 이렇게 안 되겠어요? 다윗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을 정복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분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 보면 이 시편을 안 쓰시겠습니까? 구약 수준에서 멀리 보면서도 이런 시편을 쓰는 우리는 이제 참이 오셔서 더 확실하게 보면서도 이런 시편을 못 쓰면, 즉 이런 시편이 내 삶이 안 됩니다. 이건 좀 뭔가 잘못된 모습입니다. 영광을 돌립시다. 경배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서로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경배하자, 예배하자, 찬양하자, 이렇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권능 외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